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2절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율법 전반에 관한 율법이 뭐냐, 이제 할례가 율법에 속한 건데 율법이 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좀 할례 얘기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내가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든지 또는 행위로서 구원을 유지시키든지 이제 그런 건데, 모든 이단의 가르침 다 그겁니다. 근데 그런 때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이 도대체 뭔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사실 다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 치고 그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경을 봐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할례는 율법의 어떤 지금 대명사처럼 쓰이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율법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일단 그냥 할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어떤 율법의 한 조항을 지키려는 자에게 내가 얘기하는데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는 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율법은 그 속성상 일부만 지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부만 지키면. 우리 지난번에 율법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조항이 굉장히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날과 달과 뭐 이런 걸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음식 규정, 복장 규정, 파종 규정 뭐 해가지고 뭐 사실 그게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전체가 다 율법.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율법을 예를 들어서 만 가지라고 치면 그 만 가지 중에서 내가 한 9천 가지를 지켰다. 뭐 못 지키는 사람은 뭐 천 가지를 지켰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도 나는 천 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래도 나는 9천 가지를 지켰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모 아니면 꽝이에요. 예. 모 아니면 도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윷놀이에서는 모 아니면 도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모 아니면 꽝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점 아니면 0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9,999가지를 지킨 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일부만 지켜도 의미가 없고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만 지켜도 의미가 없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지켜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종교 사기꾼들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것만을 이렇게 푸시를 해가지고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요거 못 지키면 너 지옥가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걸 이 시각으로 이제 그 종교계에서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그럼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아, 저건 사기구나. 저건 사기구나. 저건 자기가 지킬만 하니까 저걸 강조하고 있구나. 사실은 뭐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강조하는 것들도 많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경우에 자기가 지킬만 한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든요. 나는 이걸 지키는데 너는 이것도 못 지키냐? 이러면서 이제 판단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 로드십 설베이션 주권 구원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자기가 지킬 만한 것들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너는 요거 못 지키지 않냐? 난 요거 지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기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닌 거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구절들을 머리에 이렇게 생각 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계셨다가 그런 노력을 하려는 사람에게 이것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심지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상상이 되십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데,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그 비법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와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면서 은혜에선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문제,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밥 벌어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원래 의로운 존재였는데 그것을 내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의의를 다시 회복하느냐의 문제.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아요. 딱두 가지예요. 로마서 3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도 이 로마서 3장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이것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딱두 가지다. 19절서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으니 낫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두 종류의 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말이 복잡한 것 같아도 가만히 보시면 두 종류의 의의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의의는 뭘까요? 여기서 얘기한 첫 번째 의의? 뭘 해서 의롭게 되는 의의가 있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의의. 그게 첫 번째 의의예요. 두 번째 의의는 뭐죠? 예, 말이 좀 복잡하죠. 근데 조금 단순화시켜서 표현해 보자면 아까 먼저 얘기한 건 율법 안에 있는 의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니까 율법 안에 있는 의가 있고 두 번째 의는 뭐라고요? 율법 밖에 있는 의.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의라는 건 율법을 다 지켜서 만 가지면 만 가지, 백만 가지면 백만 가지를 하나도 빼지 않고 완벽하게 언제나 영원토록 다 지켜서 얻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벌써 말 자체가 벌써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일시적으로 지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그 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 의는 뭐냐? 그것과 관계없이 얻어지는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얻어지는 의, 그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율법 밖에 있는 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 밖에 있는 의, 율법과 관계없이 얻어지는 의다.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할 거냐, 아니면 율법과 상관없이 율법 밖에서 의롭게 될 거냐. 근데 그 율법 밖이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다. 율법 밖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건 그럼 가능할까요? 자, 이쪽으로도 안, 그러니까 둘 중에 지금 하나로 의로워질 수 있다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로. 그러면 둘 다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건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율법 안에 있는 의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둘 다를 통해서 의를 얻겠다는 건 그냥 율법 안에 있는 의를 통해서 의로워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불가능한 쪽으로 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 인간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고, 가능하면서 너무 복되고 너무나 쉬운 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이 영원히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5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친숙한 단어들 많이 나오죠? 눈에 보이시는 단어가 있나요? 요 구절 내에서, 요 두 개의 구절 내에서 좀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이 뭐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다시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구절이 말씀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 할례를 받았냐, 할례를 안 받았냐. 난 안 받았기 때문에 더 뭐가 더 뛰어나고, 받았기 때문에 더 뛰어나고, 이런 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 이것은 사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서 자기가 할례 받았으면 그걸 뭘 내가 할례를 안 받은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 괜히 받았네 이럴 필요도 없고, 그것은 어릴 때 유대인들로서 부모가 할례를 해줬기 때문에 받은 거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죠.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또 나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더 뭐 떳떳하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동시에 언급되는데, 이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참 그분이 그분의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나도 그렇게 이제 변화되겠지.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지. 이 조만간 예수님께서 이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이 공중에 임하신다고 하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소망이 생길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엔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난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건가? 나는 구원받은 거 맞나? 난 믿음이 있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검증하면 된다? 소망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정말 내게 있는지, 이걸 보면 그러한 소망이 없으면 뭘까요?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그게 안 믿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예. 또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잖아요. 오직 사랑으로 활동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사랑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돼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판별하는 두 번째 기준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 하나를 내 스스로 점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론 다 이해하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내 대신 죽게 하셨대. 내가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감사한 걸 지나서, 단순히 고마운 걸 지나서 내가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명확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너무 약해서, 있긴 있지만 너무 약해서 그것이 잘 분간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경계는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분명한 건 뭐냐는 거예요. 분명한 거. 내게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당연히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 난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참, 맨날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삶을 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최소한 그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에겐 믿음이 있는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최소치에서 그 사람이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그거를 검증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할수 있는 게 뭐냐. 분명하게 할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한 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이해할 때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것이 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뭘 믿든 뭘 소망하든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사랑만 중요하다, 사랑이 최고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관계 하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걸 이해하시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5장, 다시 갈라디아서 돌아오셔서 5장 7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반드시 막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막는 자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당연히 이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의 쓰임을 받아서 그게 환경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 믿음 생활, 내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 데 있어서 막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도 걸림돌이 없이 순탄하게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저는 환경도 굉장히 뭐 좋고, 이렇게,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설교자들이 많이 이제 설교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위협이 되는 것은, 그것은 어려움이 위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곤란한 환경이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잘 되는 거, 번영, 그 prosperity, 번영이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을 더 크게 방해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모든 사람에게 그 막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의 이 믿음 생활을 막는 것도 있겠구나를 인식하는 게 출발점인 거예요. 뭐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걸 그냥 이렇게 삶 속에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즉각적으로 느끼는 분도 있지만, 이 생각을 못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를 막아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에 이게 ABC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가족이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회사 동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이 사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면 막는 자가 있다,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합니다. 내부의 적. 내부의 적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부의 적은 교회 내의 성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뭐 우리 부모님이 나를 핍박했다든지, 군대 선임이 나를 핍박했다든지, 뭐 회사에서 뭐내 상사가 내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했다든지, 뭐 주일 되면 꼭뭐 무슨 모임에 나오라 그래갖고 뭐 내가 주일 모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부적인 그 어떤 방해가 더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실족시키는 거죠. 실족거리가 되는 거죠. 실족거리가 되는 거. 뭐 내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내가 저 사람의 믿음 생활에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실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잘 달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 잘 달리고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겠죠. 특별히 이제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자꾸 강요함으로써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그 경주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필터링을 하는 것은 이제 목양자의 몫이겠죠. 그래서 차단시키고,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출교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사실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외부의 적보다 지금 내부의 적이 지금 더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받아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잘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니들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러면서 지금 방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내부의 적이란 말이죠. 내부의 적.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8절,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례는 받아야지,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럼 누구에서 난 걸까요?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으면 누구에서 나는 걸까요? 마귀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같이 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그 일로, 다시 바꿔 얘기해서 마귀에게서 난 그 일로 다른 성도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아,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케이. 자,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한다 그랬습니다.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한다. 네. 이거 고린도 교회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여기는 적은이라고 되어 있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5판에도 그렇게 되어 있나요? 내가 갑자기 궁금해졌네. 고린도 전서 5장 6절은 적은이에요? 작은이에요?
예,
마제스티. 적은으로 돼 있어요? 저도 이거 지금 3판에도 적은인데 영어
작은.
에?
작은.
작은이요?
3판에는
네. 제가 이제 궁금했는데 이게 영어로는 그냥 all little인데 어디선 작은 어디서는 적은 이렇게 돼서 요거는 좀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누룩이 뭐냐? 누룩 이제 지금 성경이 이제 누룩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요걸 조금 잘못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바로잡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 레븐 누룩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이제 효모 이제 이스트인데 이스트. 이거 이제 성경에서 레븐은 이것은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는 모든 팽창제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는 모든 팽창제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누룩 이렇게 이제 쓴 것으로 이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는 이제 효모도 있고 이스트는 효모로 이제 번역되는데 이스트도 있고 베이킹 소다도 있고 베이킹 파우더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의 차이를 좀 잘 몰라서 이걸 전부 그냥 효모로 이 누룩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찾아보니까 어쨌든 이렇습니다. 이스트는 이 누룩의 한 종류로서 살아있는 미생물을 사용해서 발효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트는 미생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베이킹 소다는 뭐냐? 이건 화학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는 이 미생물, 베이킹 소다는 화학 물질.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킹 파우더는 뭐냐? 베이킹 소다에다 뭔가를 섞은 게 베이킹 파우더더라고요. 제가 이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예전에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누룩은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어떤 모든 팽창제를 그냥 총괄해서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룩은 교리적으로 볼 때 성경 전체에서 죄를 상징하죠. 부패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성경에 이제 누룩에 대한 해석을 볼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이제 일곱 개의 비유 중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시작할 때 이제 거기에 누룩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누룩의 비유가 결코 좋은 비유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저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이 기독교가 초기에는 굉장히 미약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반죽에 이렇게 누룩 넣어서 부풀듯이 기독교가 굉장히 커진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다. 부패, 오히려 부패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레위기 그 23장 17절에 그 오순절에 드리는 빵 두 개 중에는 누룩을 넣은 빵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것도 나쁜 거냐. 여기는 누룩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3장의 누룩 비유를 좋은 비유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누룩을 다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니다. 근데 이 오순절에 누룩이 들어간 빵을 드리도록 한 건 이제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제 레위기 23장 17절에 거기 보시면은 이게 어디서 만들어 오는 거냐면 자기 집에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너희가 거하는 곳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흔드는 빵 두 개를 가지고 올지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만들어 오는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보여주는 바는 누룩은 일괄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일관되게 부패와 죄를 상징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오순절이 이제 그 신약에서는 교회의 탄생과 관련 있는 그런 절기인데 교회는 뭐냐? 교회 예수님의 이 교회 내에는 이게 성도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이 안에 성도들 안에도 죄는 있다는 거예요. 죄는 있다. 그러면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냐? 그게 아니라 성도들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룩이 든 빵을 하나님께 오순절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룩은 일관되게 누룩은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쓰여진 게 맞는데 인간의 죄성과 불완전함 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각자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누룩을 넣어서 가져온 빵을 오순절에는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한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이제 교리적으로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건데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작은 누룩은 이제 율법주의였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아가서에 있는 표현으로 한다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를 뜨게 한다는 걸 아가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요것과 이제 좀 맥이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0절까지만 하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생각을 품지 아니할 줄을 통하여 확신하노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진실한 성도들을 어지럽히는 자가 구원받은 성도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원도 받지 못한 자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이런 어지럽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럴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교회 누룩을 퍼뜨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은 자기의 심판을 담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전 말씀대로 한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이제 회개보고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심판을 담당하게 되겠죠. 보상의 손실을 당하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어지럽히는 사람 중에 구원도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어지럽힐 수 있다는 걸 전제하면서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아, 거기 그 뒷부분에 그 저기 뭐야 12절까지는 좀 하는 게그 조금 그 문맥 이게 이제 맥락상 좀 맞겠네요. 자, 오케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1절. 형제들아, 나하고 내가 아직도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핍박을 받겠느냐? 그렇다면 십자가에 실족하는 것이 그쳤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만 선포하는 것,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은 이 할례나 이런 율법 지키는 게다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엄청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할례 그거 할례도 받아도 돼. 아, 유대인들 너희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전혀 핍박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지금 엄청 핍박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사역자들은 언제나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잘 받아들이고, 좋아할 만하고, 거리낌 없는 얘기만 할 거냐, 아니면, 비록 못 받아들이고, 불편해 한다 하더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냐. 늘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얘기만 했다면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겠냐. 근데 핍박받더라도 나는 옳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모든 복음 사역자가 이제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사역자라면 다 그런 거죠. 자, 1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예 잘려나가기를 원하노라. 자, 사실 이 말씀은 조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도 바울 생각하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에 대해서 형제 사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한 사도잖아요.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는 얘기를 하고, 연합의 얘기, 서로 용납하라는 얘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얘기, 굉장히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했던 분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잘려나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잘려나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연합이 중요하고 형제 사랑이 중요하고 한 것은 맞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다 계속해서 용납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잘라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나머지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럼 형제 사랑과 배치되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전체 나머지 대다수의 형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잘려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죠. 그런 어떤 징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상의 손실만 당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지체의 경우에는 교회를 어지럽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 조치는 뭐냐? 아예 잘려나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현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이기적이었을 수도 있고, 또 목양자가 잘못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다만, 교회와 목양자의 입장이 성경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가 계속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잘못된 것을 자꾸 주입하려고 하고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 이제 걸림돌이 되고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가 잘려나가는 게 오히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 스스로부터가 참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참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